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드냐면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우리 일을 하시는데 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복음 앞에 있구나. 이 말씀 앞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우리 그 갑자기 시켜가지고 찬송했던 그 형제님 얼굴 보셨죠? 예, 아마 제가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름 캠프에 오다가 둔내터널 그거 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얼마나 무섭던지. 혹시 오다가 터널에서 차 안 밀리던가요? 예, 그 장본인이 접니다. 예. 물론 장본인이 맞죠. 이제 제 앞에 그 SUV 차량이 급정거를 했어요. 급정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급해서 딱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딱 섰어요. 섰는데 제가 이제 제 뒷차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인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신없이 오시더라고요. 막 차가. 요즘 그 뭐 터널에서 교통사고 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그게 많지요. 뉴스에 보면 갑자기 제 막 머리에 그 장면이 이렇게 막 스치는데 저 차 나 박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차간거리를 두고 멈췄는데 뒤차가 딱 룸밀러를 보니까 속력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 더 가줬어요. 이제 바로 이제 왜냐면은 그 제동거리를 조금 더 주려고 해요. 뒤차에게. 그런데도 와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안 주셨더라면 아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차에 받쳤으면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받치려는 순간에 앞으로 좀 더 빼가지고 한 2주 정도 차 앞으로 가져가지고 받쳤는데 정말 아무리 나 혼자 잘해도 뭐 잘한 것도 없겠습니다만 잘한다고 해도 뒤에서 받아보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차가 앞뒤 범퍼 다 망가져가지고 공업사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에 그분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졸음운전 하셨는지 다른 데를 보셨는지 그래가지고 막 딱 내리자마자 막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저한테 왜 멈췄냐고 하면서 막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선생님 앞차가 멈춰서 나는 멈췄는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왜 멈췄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에 보면은 시야암점증이라는 그 병이 나와요. 혹시 읽어본 기억 납니까? 시야암점증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한 160도 정도의 각도의 사물을 볼 수가 있죠. 보통 평균. 근데 그 시야암점증에 걸리면 한 90도 정도에서 적게는 70도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뭐 아마 그분도 교통사고 뭐 자기가 이렇게 내고 싶어 냈겠습니까? 뭐 순간 다른 데를 보든지 다른 데에 이렇게 마음이 잠깐 이렇게 잡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미리 멀리서 봤다면 안 받았겠죠,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동물들 중에 최고적이 저 시력이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 예. 독수리 좋죠. 독수리가 한 5.0 되죠. 그렇죠? 시력이 5.0 됩니다. 사람은 뭐 좋아야 1.5, 2.0, 2.0 반이었고 그렇죠? 근데 독수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짐승이 있는데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는 시력이 25예요. 25.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한 20km까지 바쁜다고 하네요. 평균 한 10km에서 20km. 50m 거리에 개미가 기어가는 걸 바쁩니다. 그 정도 돼야 눈이라 하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뭐. 50m의 개미가 어떻게 보일까? 근데 타조는 바쁜답니다. 아마 그분께서 타조의 눈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안 받았을 건데. 그럼 양의 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양? 양도 이제 이렇게 기르는 양이 있고 산양인데 산양은 그래도 조금 지 멋대로 돌아다녀가지고 시력이 좀 괜찮은가 봐요. 근데 그냥 기르는 그런 양은 마이너스라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 2, 3m만 떨어져 버리면 안 보인답니다. 우리는 다 뭣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본 곳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그냥 거의 뭐 소경 수준이에요. 그 타조한테 비하면 거의 뭐 소경 수준인데 내가 봤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고집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시야암점증 그 병에 걸리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딱 고정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금은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폐물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을 딱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은방 카운터가 있었고 그 옆에 가쪽에 주인이 앉아 계셨어요. 뭐라고요? 네, 주인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자, 시야암점증은 여러 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주인님이 보여 안 보여요? 이분이 이제 나 저기 저 저걸 훔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딱 자기 눈으로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보니까 보석을 구입할 사람 같지는 않는데 어쩐 일로 오셨는고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만 그냥 막 금반지랑 막 해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시는가? 저걸 살라고 하는가? 그러던 막 담도만은 받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분을 잡아서 이제 마치 또 옆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계를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아니, 당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옆에 주인이 있었는데 왜 대낮에 그런 일을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주인이 없었다 하네요. 누구 눈에요? 자기 눈에. 그렇죠? 자기 눈에 주인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아,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시야 암점증이라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와서 역사할 수도 있고 내 어떤 관념, 내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오름이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어떤 생각, 내 판단,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야 암점증처럼 그냥 이제 내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눈으로만. 내 생각이 어떠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내 마음과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아,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교회가 이렇게 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러면 시야 암점증에 걸리면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어떤 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은혜와 만나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로웠던 부분이 한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시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야 나 뭐 나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죄 없어 그럼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어떤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보통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않았는데 이제 기성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장로교회라든가 감리교회라든가 종교생활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런 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가 있냐면 목사님, 아, 저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래요? 저 죄 없어요. 그런 분을 종종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 이제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100%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정확하게 네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제 마음이 그게 너무 크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아까 제가 뭐 타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타조가 시력 25예요. 그러면은 10km, 날씨 좀 20km를 보는데 근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만나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빛은 먼저 내 근본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가 이걸 비춰주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간증일 수 있고 또 제가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근본 힘이 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려고 해도 무엇이 와야 됩니까? 빛이 와야 돼요. 빛이.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사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를 세우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누구를 비춰주겠습니까? 내 근본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빛은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를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두 배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꼭 그 어느 지방 가가지고 길을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왜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베드로가 처음 자기의 수고 속에 자기의 방법 속에 살던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만나져 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빛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고 고기도 잡는 역사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의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버린 어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근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막 깨닫고 야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과 만나질 때 회개가 되고 그 말씀과 만나질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그 말씀과 만나질 때 믿음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캠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과 사귐을 갖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제 간증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제 회개가 됐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되어져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건 사실인데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언제 정확하게 회개가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언제 회개가 됐을까요? 또 제가 물어봤네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 혼자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혼자 제가 다 이렇게 아는데 제가 왜 갑자기 자주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주려 죽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리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여가지고 기억이 나시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보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이리 되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둘째 아들이 회개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해서 아버지한테 갔잖아. 아, 회개가 됐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 이거는 회개가 아니구나. 그냥 형편이다, 형편. 줄여 죽는 형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갔지만, 아버지한테 가긴 가지만 여전히 자기 행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라고 보라고 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안 믿으신 모양인데 오늘 누가 오늘 11장을 폈으니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그 한 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될지 참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17절을 봐보십시오. 찾기 쉽습니다. 11장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일.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자꾸 아니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묵상이 됩니다. 꼭 대답을 안 하셔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은 하는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자기 행위를 보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많은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버렸던 자기 모습, 자기 행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돼?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역임을 받는다면 내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본,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모습에다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예전에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그런데 22절부터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뒤에 성경 쭉 읽어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아버지가 하신 어떤 그 일들만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온 게 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구나. 여전히 누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 둘째들은 언제 회개가 되지?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서 돌이켜져서 아버지에게로, 자기에게서 돌이켜져서 예수님에게로, 자기 생각에 돌이켜져서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둘째 아들이 정확하게 회개가 됐을까? 아버지에게 돌이켜지고 아버지가 하나가 됐을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둘째 아들 마음속에 자기 판단, 자기 행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품꾼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둘째 아들 마음 속에, 야, 내가 얼마나 내 행위 속에 살았고, 내 판단 속에 살았고, 내 오름 속에 살았고, 내가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네.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를 신뢰했던, 자기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에서 회개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저는 제가 그랬어요. 7년 전에 사역을 할 수 없는 사역을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한 시간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제가 연수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정말 그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고, 깨닫는 마음도 있고, 저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내가 굳이 전도자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제 마음에 마치 늘 이 복음이 너무 감사했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하는, 저도 제가 마지막에 저렇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도록 제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참 많았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은혜 입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런 은혜 입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내게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저는 그것이 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자님들까지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들을 때 진짜 우리 성교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교에 주신 가장 영적인 세계가 뭐냐, 뭐 많이 있지만 제 마음에서 뭐 1번, 2번, 3번 막 쭉 엄청 많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이 보시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악해. 근데 희한하죠. 우리 마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악하지? 항상 악하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악하지 말아야지. 사단이 희한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 좋은 마음, 내 각오, 내 결심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치 그 하박국 2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보라, 봉춘이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러면 저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죠. 그랬어요. 너 왜 그래? 거짓대? 아, 거짓대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 마음의 길은 여전히 내 어떤 판단, 내 행위, 둘째 아들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 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려고 해야지. 야, 우리 다 거짓대. 아, 예,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되지 말아야지. 제 마음의 길이 그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너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앞에 항복 이렇게 항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너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계속 제 마음의 길은 저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거짓되지 말아야지, 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여전히 마음 중심에서는 내 판단, 내 행위,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두 말씀을 듣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이런 영적인 세계가 만나진 만큼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의 길이, 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항상 악해, 아, 그러니까 악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다 거짓돼, 아, 그러니까 거짓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의 길이 거기 있는 사람, 여전히 아직까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 마음의 길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딱 비춰줬을 때, 말씀과 사귐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비춰줘서, 아,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항상 악하며, 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마 점점점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뭐 담대하지 못하니까 막 내 스스로 담대함을, 담력을 길러서, 막 마음이 내가 좁으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 너는 그러니까 너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너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만나지는 거죠. 근데 언제 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냐면, 밖에 나서 일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밖에 나 일을 하니까 제가 이제 막노동이나 하죠. 보통 이제 노가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노동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이 하고 있는데 그 어이가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했던데 옷을 딱 벗겨버리니까 목사님입니까 어이입니까? 어이.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어이.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어이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씨.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씨가 되더라고요. 너무, 아, 그렇구나. 옷이, 그 직분의 옷이 입혀졌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벗겨져 보니까 내가 근본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씩 아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복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예요. 제 마음 이상하다. 옛날에 그 마음 다 뭐지? 옛날에 내가 복음을 위해 죽고 싶은 그런 마음 다 뭐였지? 그 마음은 뭐고 이건 뭐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이 많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 제가 목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는 뭐 제 생각이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까지인가 싶습니다. 전 사역할 마음이 없고요. 복음을 향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열방을 유업으로 약속하는 약속을 받는 게 분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제 판단을 따라 산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물질로 주님에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마지막 결정을 목사님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연수원에 들어온 얘기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6개월 전에.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주위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봉춘 형제는 왜 다시 연수원에 안 들어간대? 교만해서 그런다 하더라. 뭐, 지 생각 따라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 선교에서 그렇게 결정했대. 목사님이 그 일을 했대. 그러면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 안 걸어요? 안 걸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목사님 해 주십시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런가 하고 천정을 한번 쳐다보죠. 아하, 그런가. 그러시다 저한테. 그러면 자네의 삶을 복음 앞에 다 드리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도 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저는 목사님을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만났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때만큼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 덜 자유로워하려고 해요. 그때는 동네 아저씨인데. 그때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진짜예요. 뭐 완전히.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자유로울 때가 있더만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당시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주님인 줄 몰라도 알아도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나,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에 고요해라. 그럼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요해야죠. 저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제가 진짜예요. 야,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진짜 뭐 두 말 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다 이겨먹고 살았는데, 그날, 그러면 자네의 삶을 복음 앞에 다 드리게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누구 만나듯이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동네 아저씨.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조금도 없고, 내가 여기서 막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씀은 자네의 삶을 복음 앞에 다 드리게.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을. 예.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목사님 만났네. 뭘 아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자네의 삶을 복음 앞에 다 드리게 그러시네.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 목사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바꿔버리자 하더라고요. 잘했다, 기도해라, 기도. 그때 그 기도를 들었다면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위암 그게 발견되고 목숨 지금 건강하게 복음에 살고 있거든요. 야, 진짜 너무 신기한 세계. 저는 제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있겠습니까? 자네의 삶을 복음 앞에 다 드리게. 아, 진짜예요. 로마서 9장. 제 마음이 잊을 수 없는 간증.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간증이에요. 간증. 너 왜 여기 서 있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제 마음은 그걸 딱 끝났어요. 저는 사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향한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서 여전히 뭐 내 생각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들어오게. 그래서 2011년도에 12월 30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다시 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로마 3장 말씀하시더라고요. 9절부터 쭉 이제 10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때 말씀과 만났어요. 꼭 제가 절 앞에 있는 꼭 저한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봉춘아, 너에겐 의가 없어. 너에겐 깨닫는 것도 없어. 너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어. 너에겐 선한 것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저는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나에게 하셨구나. 너에게는 없는 거야. 없는 색이야. 그럼 그건 뭐냐? 옛날에 내가 복음에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은혜 있고 깨달은 그 다 뭐냐? 고린도 전서 4장 너희가 다 받았은 즉 그렇죠? 너희가 다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런 것처럼 사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으로 말미암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겠습니까? 받았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으로 캠프 와요? 못 옵니다.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소유권이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소유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그 산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하고 망대를 짓고 집자는 구이도 만들고 다 준비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죠. 그때 농부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고자 했습니까? 자기 것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삼고자 하다 보니까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더라고요. 그 농부들이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포도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는 색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의도 없는 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맞지요?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달아지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지요. 그럼 그건 내 거겠습니까? 하나님 거겠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요 소유권이 하나님 건데 요걸 등기전 해가지고 누구 거 만들어버려요? 자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등기전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등기전 하지 말자. 제가 뭘 느껴진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령하고 진짜 은혜 입은 사람도 그거는 내 것이다. 교회 거다. 교회 거구나. 이건 하나님 거구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에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건 하나님으로 교회로 종으로 받아서 신령하게 된 거지 자기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 진짜예요. 다 하나님으로 교회로 하나님 종으로 받아서 그렇게 신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거 아니구나. 저는 그런 마음의 세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시야 암점증처럼 내가 보는 거, 내 생각, 내 행위 여기다 고정돼버리니까 말입니다. 병이죠, 병. 미친 마음이죠, 그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없었네요. 제가 그때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은혜 입은 거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 다른 거 다 버려도 내가 그 못 버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더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또 위로부터 내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짐승이구나. 벌레의 구더기 같은 인생이구나. 제가 그때 연수원에 와서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 생각이 틀렸네. 내 판단이 틀렸네. 나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자기 행위 속에 있던 그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믿는 마음, 내 어떤 판단을 따랐던 마음들이 그 말씀 앞에 딱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그대로 형성이 되냐면 나를 이렇게 내 자신과 반응하는 그런 세계, 형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형편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과 반응하는 그런 세계를 딱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누구보다도 못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받아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 제가 어디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제가 담대할 수 있어요. 끝내야 되네요. 벌써 간증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해볼게요. 저희도 의정부에서 제가 의정부 온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칸타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정부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칸타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칸타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근데 문제는 뭐 저기 저 합창단 시간이 되나? 아 그렇죠. 저는 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합창단과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막 그때 이제 집무실에서 나오는데 마침 그 이제 그 일정을 짜고 있는 그 분당에 박영주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 저기 우리가 그 칸타타 하고 싶은데 날짜 좀 주이소. 그러니까는 그래요? 진짜 우연입니다. 그게 그래. 그러다가 그럼 11월 22일 날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11월 22일 날. 이야 날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술의 전당 들어가 보니까 날짜는 있는데 또 뭐 메시지를 전하지 막 꽃을려고 안준이 주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이제 그 소개로 그 이제 사단법인 단체인데 그 이제 봉사 단체인데 그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우리가 머뭇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관해줘버린 겁니다. 야, 근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그 분당 목사님이 저한테 아, 제가 이제 가타부터 그 대관이 됐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아, 근데 목사님, 그 저, 11월 22일 날짜 다른 데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대관 했는데요. 그래버렸어요. 주기 싫어갖고, 다른 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100% 된대요. 조금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6월 말까지만. 그래서, 그때 6월 중순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대관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관 했어요? 예.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안 된 거죠. 야.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 같으면은 해야 안 되는가 보다. 야, 그럼 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계속 들어갔어요, 담당자가. 근데 안 돼요. 막 우리 계속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또 안 돼요. 그리고 막 계속 싸우니까 자기도 그분들이 뭐라 하니 미안하다 하면서 그 예수의 전당 날짜를 주더라고요. 11월 6일, 11월 17일, 11월 27일, 12월 27일. 제가 원래 숫자 개념을 모르는데 워낙에 귀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그걸. 야 감사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합창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창단에 물어보니까 합창단은 그 날짜가 안 되네. 그 또 야 안 된다 한다. 저기 있잖아. 22일에 우리 꼭 해야 돼. 빨리 우리가 해야 돼. 목사님 안 된답니다. 저한테 한 석 달 동안 들려오는 이야기는 3주 정도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뒤로 물러나고 싶고 막 사람이 원망되고 형편이 원망되고 막 그런 마음이 저를 끌어갈 건데 너무 제가 신기한 게 올해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건 제 마음 아니에요. 저는 형편 앞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인데 물러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희한하죠.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저는 망하면 내가 망할랍니다. 내가 욕 먹으면 욕 먹을랍니다. 뭐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당할게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잘못되고 내가 믿음으로 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욕 먹고 싶습니다. 근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거 이제 해도 되고,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문제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보니까 이제는 칸타타를 하냐 안 하냐 중요치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냐 안 나가냐, 하나님을 세우냐 형편을 세우냐, 그 차이 이제는 그 싸움이더라고요. 네? 되고 안 되고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형편을 내가 세울 것이냐. 우리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또 가보세요. 모세 안 된답니다. 예? 이번에는 가가지고요. 절대로, 아, 이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물러나지 않는구나. 그 마음만 심어주고 오세요. 또 갔어요. 근데 합창대에서 날짜를 줬어요. 11월 24일 날짜를 줬어요. 날짜를 가지고, 이야, 감사하다. 합창 날짜를 줬다 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이 대강 해붙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최종 연락이 왔어요. 대간에 죽였다고. 기적이 벌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형제님들, 형제자님들, 제가 제 마음에는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망해도 하나님 믿고 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지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 이번에는 정말 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어떤 이런 형편을 만났을 때 내가 볼 때 그 형편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물러나지 맙시다.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자입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요. 누가 보면 11장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8절 많이 보기, 8절 요거를 제가 오늘 저녁에 1층 구룹제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분 그 오십시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 찾을 것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강청하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만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간절히, 그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이제 혹시 여러분 그 단어를 쳐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끄럼 없는 고집, 당돌함, 그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끈덕지다, 이런 것도 있고, NIV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야 떡 세 덩이만 더 친구야 하고 막 간이 저리도록 비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간이 저리도록 막 주여 주님 왜 간절임을 원하십니까, 간을 졸여야 됩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당돌하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문 좀 열어줘봐라, 친구야 문 열어, 안 열어 그럼 언제까지 두들기겠어요, 열릴 때까지. 막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나와봅니다. 누구? 봉춘이가? 그래! 나다 어쩔래? 그 어쩐 일로? 아,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이 없어, 떡 세 덩이만 줘봐. 그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구한단 말입니다. 문을 막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강청함,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은 뻔뻔한 것이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뻔뻔한 것이다. 뻔뻔해.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우리 영원히 온전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온전하다 그렇죠? 우리 심옥 선생님 그렇죠?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만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믿음을 모방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은 아닌데 온전하다며 어쩔 긴데 온전하다며 뭐 배째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온전히 아니고 완전히 정신이 약간 약해지신 거죠. 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네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했어. 너 담대함을 버리지 마. 그런 의미예요. 너 온전케 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네 행위와 반응하지 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게 해. 히브리서 66장 그렇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행위와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야 좀 강청해봐. 좀 당돌해봐. 담대하게 해봐. 하나님 떡 세 덩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밤중에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 안 여나 안 열면 문 부순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냥 뻔뻔함이고 그냥 당돌함이 아니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친구는 내가 언제든지 구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강청함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누가 아비 된 자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주님 한 분 세우시려고 저를 무너뜨린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자신으로 사랑하는 삶을 끝내버리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이제 제 자신과 반응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망하면 망하지 뭐 사단은 늘 속삭여요. 너 그래 망하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 믿음 없던 소리 들으면 어떡할래? 너 잘못되면 어떡할래? 망해버린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어. 그 부활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이 여름 캠프로 나를 이끄셨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과 반응하지 말고 정말 믿음은 뻔뻔한 것이다. 그 믿음 안에 말입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우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 10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이제 정말 남은 삶 속에서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자신과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모든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남은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 동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셔서,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회개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만 세워지고 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